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바냐서입니다.
마태복음
7장.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 네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네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해칠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스바냐서 제3장.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럼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와!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우근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오늘의 타협되고 세속화된 신앙은 요즘 시대의 아이들처럼 고통은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허약함을 봅니다. 기도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있다고 배우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계신 것으로 행동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꼬집어 말하기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서 2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 자연 만물은 마치 죽이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 꽃, 새, 일출, 일몰 모두가 자기를 모두에게 주려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철저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강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비한 자연의 법칙은 언제나 받는 것은 주는 것에 있어서 생겨집니다. 농사는 퇴비를 반드시 줘야 잘 추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멸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롯, 여호수아 7장의 아간, 가룟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등 모두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교훈을 보고 있는 오늘의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그러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한 그러합니다. 유명한 이기주의의 바다 사해에는 모기도 살지 않고 주변의 식물이나 꽃이 자라지 못하며 새들의 노래도 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소청을 올립니다. 38절에 39절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도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인류를 위하여 죽음을 피하실 수 없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담한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무조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원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절망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뜻을 묻는 믿음입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이 죽음의 잔을 저에게서 옮기시는 것이 가능하시지만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고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에서는 만일 할만 하시거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는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봐서 더욱 분명합니다.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죄를 두시고 나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는 곧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보다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38절 그리고 40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더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참담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조차도 전체 문맥을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신 적이 없으시고 영광을 구하신 일도 없으십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전체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로마서 15장 3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의 자세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나 남을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자세요 그의 충성된 종들의 자세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그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45절 46절 말씀 중심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발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대부분 약한 신앙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은 차치에 두고 주변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이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리 됐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의 사람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버지의 뜻인데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그것도 좀 낫다고 하는 세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를 요청했지만 쿨쿨 자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하시는 모습과 이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41절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굽히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이죠. 네 번째로는 42절 44절 말씀 중심으로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기도의 마무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앞에서 영육의 모든 것을 다 구하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결제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땀으로 얼룩진 간절한 세 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환영하듯 나아가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 46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당신의 원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요한사도는 증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과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후에 오는 결과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든지 절망적이든지 주님처럼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여기에 확실한 사람이라면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죽음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아버지의 주신 잔이라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이 망하고 해직이 되고 힘겨워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다는 자세. 이러한 신앙인에게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천국은 더욱 완전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에게 어려움과 불이익이나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 자신의 죽는 것이라는 사실 속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수용하시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좋은 것이건 굳은 것이건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되어진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신 주제도 행복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행복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나오는 고린도전서 7장 40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행복으로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교훈에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원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예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지 가운데 하나가 베루야인데 그곳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전에는 그냥 지나친 곳에서도 미처 깨닫지 못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것을 간파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깨달을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인도로 빌립이 그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후 그는 기쁘게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에티오피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많고 거리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시바 요항에 대한 글과 그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작되었던 시바 요왕에 관한 영화를 보면 솔로몬 임금과의 사랑이 나옵니다. 물론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시바 요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이유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요왕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과 그 요왕의 사랑 이야기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남방 요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던 베레아 사람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던 에티오피아 내시, 솔로몬을 방문했던 시바 요왕,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심령이 가난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할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시편 34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포기하고 수건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혹은 직장에서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 다니려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시며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인들을 돌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나 죽음, 비상사태 등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병원을 찾아갈 때 응급 상황을 보면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무거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쟁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실망이 있을 때, 좌절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관심 가져주는 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염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안심시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 곧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지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그가 존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외로움과 실망에서 오는 외적 압박을 느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그와 같은 내면적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